우리는 부활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좀 먼저 떠올려 볼수 있겠죠. 영적인 죽음은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면 곧 마르고 썩는 것과 같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크게 와 닿으세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예배함에 있어서도 당장 급한 학업과 취업의 무게를 더 생각해 보는 그 근저에는 아마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 지금 급한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혹시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뭐 누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뭐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좀 그런 괴리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더더욱 우리 눈에 보이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지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보고 나왔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저희가 전에 봤던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그 의미 한 글자는 주인을 말하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미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에 끼워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당연한 주인이지,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아, 내가 원래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분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백들이 있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모습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결코 내 자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자연히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덧붙여서 자기가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마치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옛 옷, 뭐, 옛 장신구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 바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은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러한 옛것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조금 추상스럽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에 옛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부터는 땅의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건데요. 여러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6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는 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이방 문화에서 음란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의 하나의 내재되어 있는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이나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방 신들의 사제의 그러한 음란한 부분들을 이렇게 허용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본인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살아가려면 당시에 이런 문화들을 눈 감고 허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언급한 요소를 자세히 보면 어떠한 그 당시의 표면적인 음란한 그 문화 넘어서 내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까지도 바울은 여실하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언급한 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다뤄보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적으로 당시에 사업차로 이렇게 갈 때에 음행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 관람하는 것 또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음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혼자 은밀하게 시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정이라고 하면 대체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욕, 거짓되고 왜곡된 욕망이죠. 악한 정욕,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선을 넘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오는 탐심과 비슷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인가요? 도덕적인 죄, 이게 하나님과 왜 연관이 있나요?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것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곰곰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곳곳에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들었던 자들에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전히 이런 일로 유혹을 받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지 여러분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젖어든, 어쩌면 내면 안의 중독과 같은 것에서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 대한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관계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서운한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사단은 속이는 영이어서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들을 막 더 격동시키고 부추겨서 상대방을 향해 쏟아놓으면 마치 내 감정이 그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여러분, 분함은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오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노여움은 성질이 급한 그 가운데에 막 분노하면서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맞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논리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 성경은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죠. 관계를 결국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편지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음란과 같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치부와 같은 이것을 편지에 담아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야고보도요, 혀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너 이거 알아? 이 정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서 진짜 그랬대? 이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끊기지 않죠. 그런데 이 죄들의 특징이 참 달콤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니까 계속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즉각적인 그 잘못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 가운데 점점 더 합리화하고 마치 공감해주고 무엇인가를 이해해준다는 핑계로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죄에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죄들을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공격하며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없애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죄가 또 머리를 이렇게 슬며시 은밀하게 들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또 정죄하고 왜 또 하나님의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집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까지 가게 돼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구름기둥이 슬며시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구름기둥이 흑암으로 이렇게 이 바로의 군대가 이 구름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진짜 자유가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아마 노예로서 그동안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짜여진 시간표를 이렇게 갔는데 대학교 때 너무 많은 공간과 많은 그러한 생겼을 때 내가 막 자기랑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 자유가 딱 주어지면 무엇인가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와 떡을 먹었다고 불평하죠. 구원해 주셨으면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현실 가운데 다시 옛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씨름하며 나아가는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익숙한 거를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보고 배운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건 나와 상관없을 거야. 아니요. 탐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하고 긴장감이 높아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익숙한 것을 못 버리고 다시 그것들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나름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내가 죄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도 더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기대와 다르게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두려워하면 내 긴장의 텐션을 낮춰줄 것을 찾습니다. 꼭 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술, 담배, 유튜브,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분노, 그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고 저주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잘못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음란한 것,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죄들, 내 마음에 품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또 다른 방법, 합리화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모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또 다른 신령한 어떠한 나름대로 영적인 스킬, 종교적인 방법을 찾아갑니다. 2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막 천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영빨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은 계속 감추면서 신령한 음사, 무엇인가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받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계속 그 안에서의 뭔가 보여지는 경건, 절제 이러한 모습들의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행복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누리면서 여전히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두려움과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 그 두려운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것 무엇인가 그 텐션을 낮출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워져 있는 그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럼 나는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계속 그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내 스스로 목말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 요소들, 5절 이하의 요소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절 이유가 중요한데 5절의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명령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버리고 끊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다른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의미인가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떠올려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권세,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결박과 우리의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바로 생명이 주어졌죠. 부활된 삶, 거듭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마치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나요? 진짜 생명이 우리가 오늘 보너게인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생명이 나타나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겉으로는 그 생명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감춰져 있어서 것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여전히 연약하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내가 자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에 자꾸 염려와 심패는 내 모습을 보면 예수의 생명이 마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 네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야. 어떤 너의 믿음, 너의 보이는 느낌, 감정, 금방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 그 나타난다,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비슷하게 이 부분들을 똑같이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구원의 그 방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 통해서 배부름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똑같이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에게 예고치 않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아, 우리를 위한 그분이 자신이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십자가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패배한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무기력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십자가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였구나. 그 백성을 결국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이러한 죄악을 두고 영적으로 우리가 5절 이하의 그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죄악들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왜 영광의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구원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전히 죄의 가운데의 허덕이지만 자기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보 같아 보여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려울 때마다 염려 속에 직접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 좀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오히려 막 더 요동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 객관적인 사실, 언약,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감추어야 할 하나님이신 당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청산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보일 때마다 막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나는 왜 또 그럴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고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기대함이 있죠. 저도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영적인 고난의 그런 싸움들을 이렇게 해갈 때마다 여러분, 때때로는 실망하는 것도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대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우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타임라인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더 가면 제가 저 자신한테 소름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까지 제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남매 중에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 오빠가 빨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치 원망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죽음에서 당장 살릴 수 있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요. 장래의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앞에 죽음을 생명으로 꼽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하는 것, 내 눈앞에 여전히 실패라고 보이는 것도 그것들을 얼마든지 재료로 삼으셔서 그분의 방식,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시간대에 승리로 장식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죠. 세상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기대할 수 있죠. 네,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더디 보이고 실패하고 여전히 그러한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보다 물고기에 잡는 것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을 예수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던지고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차 있는 걸 보며 이후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마치 내가 이 스트러글하고 열심히 정말 힘겹게 싸워가는 그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뭔가 흠집이 될까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거짓된 어떠한 그 가운데 막 겸손하며 무엇인가를 스스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내 속에서 내 타임라인, 내 생각, 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감히 규정할 수 없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가운데에 압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감추어져 있는 저이기에 여전히 내 눈앞에 실패와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묵하게 한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거에 소망을 두면서 그 영광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지금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의료, 과학, 어떠한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러분 더 불안해할 겁니다. 세상은 더 음란해져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너 붙잡아야 돼, 그것을 우상처럼 하나님 비슷한 것을 우리 가운데에 세워놓고 유혹할 겁니다. 의존하게 하고 여러분 궁극에서는 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탐심은요, 그렇게 나쁘다고 감히 보이지 않는 지푸라기라도 다 잡아야 하는, 마치 조금은 선량해 보이는 타협점과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영광, 이것이 거창하게 막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 인정받으려면 관계가 깨지든 무엇이든 나는 우선 살아남고 봐야지, 그 방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우상,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릴 때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예전에는 434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찬양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옛날에는요, 만사 형통 좋은 가사로만 이렇게 들렸는데요, 여기 눈길 가는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실 때에도 감사하지만, 진실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당하고 똑같은 죄의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삭이는 겁니다. 참소하는 거죠. 거 봐, 또 그게 너 하는 거 봐봐,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그 참소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속에도 오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니 내가 여러분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러하였죠. 미디안 상인에 팔리고 팔려간 그 집주인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들 그 길의 끝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반드시 영원한 부활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 길,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상황, 그 길에 다가도록 예수님을 인도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죄를 극복하는 떳떳한 내 모습,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감동이 없어도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리, 그냥 고요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와 부활,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내 속에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안에 통제받는 것, 야, 속박받는 것이고 너 계속 그렇게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자유가 없다라고 속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기를 우리가 구하십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매일 때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넉넉하게 우리가 싸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장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시기를, 그러한 그 죽음,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남은 한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